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갈릴리 지방에 계셨는가에 대해서 그 4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6월절에 그 유대 지방으로 가셨지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특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자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에 도착하시게 되는데 본문 43절로 다시 와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거기는 사마리아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는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틀을 머무시죠.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제 갈릴리에 도착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유대 지방의 반대 또 적대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이제 갈릴리로 피신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은 그리 마음 편히 계시기는 어려웠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지금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에 가면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 이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고향 같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도 유대 지방에서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피해 갈릴리로 가시지만 거기서도 별로 호의적인 분위기는 못 느낄 것이라고 미리 알고 이제 행동하신 것 같은 분위기가 여기 이제 읽혀집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남쪽에 있으나 북쪽에 있으나 어디 편안하게 갈 곳이 없으신 것 같은 이제 그런 처지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면 45절에 나오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는 말은 우리 눈길을 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접한다는 말은 이제 환영했다는 말이죠. 아니 이게 웬일인가? 고향에 가면 선지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갈릴리에 갔더니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 지방에서보다는 훨씬 예수님이 편히 계실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45절에 이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예수님처럼 명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았고 그 표적 그것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23절에 가보시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2장 23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이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충분한 것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들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계셨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이런 종류의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에 갔더니 여전히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 도착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못지않게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 상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제부터 펼쳐질 사건이 이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4장으로 넘어오셔서 4장 46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까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지명이죠. 2장 1절에 보면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 표적을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 일을 마치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46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이다라고 부연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여기 나오고 있죠. 이어서 보면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읽어보면 이제 왕의 신하는 가나에 있고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아들의 병이 굉장히 위중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병을 챙기느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제 왕의 신하는 원래 가나에 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가버나움의 아들 곁에 거기가 집이었을지 아니면 아들이 거기서 병이 들어서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버나움에 있다가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갈릴리 가나로 이제 이동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47절에 그 내용이 이어지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하고 가버나움은 거리가 대략 26k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울시청까지가 13km 정도 되니까 이제 두 배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런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곁에 있고 가나는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옆에 있는 지중해보다 훨씬 그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지중해 변부터 갈릴리 가나까지는 이제 그 비탈이죠. 그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찾아오는 길은 이제 오르막길을 26km 정도 계속 여행을 해서 오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아마 말을 타고 왔을 수도 있고 마차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와서 지금 아들을 낫게 해줄 만한 의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에 간 것이죠. 47절에 보면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 이 말을 하려고 지금 그 먼 길을 급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의사를 찾는다면 의사를 찾을 때 병자를 데리고 가는 법인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 내려와 달라고 아들이 병들어 누워 있는 곳으로 와주시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죠. 자, 왜 병자를 못 데리고 왔는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아들은 거기 있고 자, 아버지는 급히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와 있는 것이죠. 자, 부모님들이라면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급히 가나까지 등산을 하듯 뛰어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께 와서 같이 가자고 재촉을 하듯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좀 딴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뭐 가시겠다거나 안 가시겠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지금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당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그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자,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이 말이 대체 이 아버지에게 곧 죽을 것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버지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 내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오는 바람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와서 부탁을 하게 되었구나 아차 싶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는 대체 예수님은 이 화급한 아버지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죠. 아마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이제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는 아들 병을 갖고 와 있는데 이 아버지를 놓고 병에 대한 이야기 말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이죠. 아니, 믿음이 이래서 되겠느냐, 표적과 기사만 쫓아서 믿겠다니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몰려들어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아버지를 보시자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래서 되겠느냐, 마치 이런 이야기를 이 아버지한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무슨 맥락인지를 모르고 있는 아버지로서는 당황스러웠을 법한 대답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팠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명절이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49절에 보면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는 자기 용건을 계속 이야기하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급한 아버지의 반응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아버지가 요청을 하니까 50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간청에, 아버지의 간청에 관심을 돌리시죠. 자,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답변 역시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는 좀 당혹스러운 답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아버지의 요청에는 응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랑 같이 가십시다, 꼭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려오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특이해 보입니다.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데 그 말씀만 듣고 아버지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아들에게로 다시 돌아선 것이죠. 자, 이 아버지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터덜터덜 그렇게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을까 싶죠. 지금 무슨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용하다는, 정말 만나기만 하면 환자를 낫게 한다는 그런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한 셈입니다. 이제 그런 말만 듣고 돌이켜 그 아들에게로 돌아오는 이 아버지의 심경이 어땠을까, 우리는 다 헤아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도중에 도착하기 전에 종들을 먼저 만나게 되죠.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들이 급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에게 아들을 살아났다고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자, 살아났는데 뭐 굳이 그 종들이 그 아버지 만나러 왔을까 싶은데 아마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가정에 이 아들의 아들이 살아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죠. 그래서 종들이 굳이 아버지를 찾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정말이냐? 아들이 나았단 말이냐? 이런 말도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뜸 묻는 말이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라고 시간을 묻습니다. 자, 이 말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전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아들의 위중함이었죠. 자, 그래서 서울 끝에서 끝까지 를 비탈로 올라가는 것 같은 길을 쫓아 올라갔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는 발걸음에는 이 아들의 위중함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 같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이었죠. 자, 그 말씀만 가지고는 이 아버지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내 아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에 가는 내내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에 종의 말을 듣자마자 그 문제부터 묻는 것입니다. 대체 언제부터 나왔단 말이냐, 언제 일어났단 말이냐.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 7시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제 7시, 여기 나오는 7시는 우리 시간에 오후 1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후 1시에 그 얘기, 아이의 열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오후 1시쯤에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죠. 자, 그걸 보면 좀 이 상황이 희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의 목숨이 어찌 될지를 모른 그런 다급함, 화급함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버지가 지금 집에 언제 가고 있냐면 다음 날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1시에 그 얘기 듣고 출발했으면 한 7시 내리막길이었으니까 저녁 먹을 때쯤이면 도착해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다음 날 종들을 만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어쩌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몹시 안도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행동이나 그 마음 상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갑자기 템포가 아주 느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동안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문제가 이제 작아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53절에 보면 그때를 확인하고 나서 아, 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은 것이로구나를 확인하고 나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이 일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 가족 모두가 예수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믿음은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 아버지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이시면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분을 인정했던 것이죠. 근데 한편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어찌 되었는지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눈으로 점검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꽤나 느긋하게 아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 상태는 사실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40절에 가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4장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장 앞부분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바가 없죠. 사마리아 여인의 물론 과거를 아신 특별한 일이 있긴 했지만 여기 읽은 부분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도 보듯 우리가 친히 그분 하신 말씀을 듣고 이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4장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4장에 이르도록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이라고는 포도주 만드신 사건 말고는 달리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장이 끝나도록 예수님께서 무언가 사람들 눈에 띌 만한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앞에서 본 것처럼 2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이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말하고 무슨 표적을 보이셨는지 그 내용은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뒷부분에도 이제 표적이 나오지만 이제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주 긴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길고 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간략한 사건이 앞에 소개되고 뒤에는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그 일과 관련해서 무언가 오랫동안 이야기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점을 보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시기보다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죠. 사람들에게 지금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본문 48절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저 화를 내시거나 꾸중을 하시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아버지에게, 자, 이 아버지의 나중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만나셔서 예수님의 속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대화 상대자를 만난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현을 바꿔본다면 당신이라서 하는 말인데 정말 사람들은 왜 이러는 줄 모르겠습니다 같은 그런 말을 지금 여기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왜 오신 것인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고 있는가, 요한복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몹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려고 하셨는가? 그것은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와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 가운데 꺼져가는 생명을 되돌려 놓으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생명을 되돌려 주시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무언가 더 말씀하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면 크게 반발하기까지 하죠. 뒤에 가보면 더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예수님의 기적으로 환호했다가 예수님께서 무언가 더 말씀하시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요한복음이 계속 점증하여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들긴 하지만 그분이 주시려는 생명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죠. 그저 예수님의 이적에만 관심을 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이적이란 표적이라고 여기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소개될 더 큰 일을 표시하기 위한, 가리키기 위한 표지판에 불과했는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모든 용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 과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여기서 갖게 됩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게 되면 그와 같은 점들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겠죠.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예수에게 왜 와 있는가? 갈릴리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관심사가 있죠. 예수님 앞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관심사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묻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관심사만 가지고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 54절에 가보시면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냐면 역시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던 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었죠. 자, 거기 있었던 물은 의식용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 그 이전 구약시대부터 이어온 그 의식적 정결의 의무사항들은 모두 폐기되었다.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이제 너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를 보여주시며 곤경에 빠진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구약시대와 같은 일들은 끝났고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다. 너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포도주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앞서 첫 번째 표적에서도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잔치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여기는 정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정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정에 생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은 특이해 보입니다. 이적을 거치지 않고 생명으로 직접 나아가고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적은 무언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런 특별한 일들은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일을 통해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주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표적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 말문을 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표적 같은 것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한 내용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적에 매이지 않고 생명을 펼쳐 가실 것이고 그와 같은 잔치가 너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왕의 신하는 바로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제 아들이 살아나는 일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이 이 모든 일의 결론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해 믿음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 믿음의 첫걸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시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점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일깨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생명을, 영생을 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길을 끄는 몇 가지 사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국한되어서 기억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구사하는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인상적인 어떤 사건을 기억하며 또는 떠올리며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적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이 펼쳐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대체 어떤 소식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곰곰이 들어보는 그런 신앙인들로 예수님의 대화 상대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기를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언가를 행하시기보다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펼쳐진 인생의 놀라운 복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진 일들,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펼쳐진다는 것 확인하는 그런 복된 걸음 걷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